네, 우리가 이번 겨울 수련회에 개혁교회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또 개혁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성경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서 결코 닫혀진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려진 문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권위를 두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개혁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한 분파나 어떤 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이 개혁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남, 개인적인 거듭남의 분명한 체험,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내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참된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개혁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듭남으로 들어가는데 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결코 그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그것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성품을 넣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열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교회 성도들은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이 복음을 발견했던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개혁한 그들의 삶의 이 힘은 개인의 삶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온전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개혁해 나가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즉 성화되는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혁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서나 아니면 다른 이 개혁교회 문서들을 보시면 거기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즉 성도의 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40%의 분량에 해당하는 정도. 여러분, 40%면 거의 반에 가까운 분량 아닙니까? 그 분량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개혁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나 어떤 한 분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슴과 머리의 종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진리가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경건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엄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역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에게서 우리 중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과 그리고 복음을 받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더 정교해지고 더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성향이 달라지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사나 죽으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말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렇게 쉽게 나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특별하게 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그의 삶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그는 대단히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박해도 반대도 핍박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바울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참으로 얼마나 자비로운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들로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랑과 친절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는 어떻게 7절과 8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나오거나 어떤 도덕적인 태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옛 나의 모습은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새것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깜짝 놀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다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의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성품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참 믿음은 그 사람을 중생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은 우리의 성화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될 때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개혁교회는 억지로 종교적인 엄격성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성화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영위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참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마음과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새 포도주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새 포도주가 헌 부대를 터뜨려서 그 포도주가 다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 본성을 가지고 옛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면 우리가 옛 삶의 그 습성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자신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거듭난 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정말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항상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종교적 관습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종교적인 관습만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멀리 있다 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사랑하였다면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자신의 삶에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38년 동안 그 병자로 있었던 그 사람이 그 불행 가운데서 노연할 때에 그들은 정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런 사랑의 이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긍휼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그런 헌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헌신과 충성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의 완성이며 진정한 제자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라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가 나를 위한 그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헌신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치시고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그 낮추심을 보면서 우리도 기꺼이 교만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본능과 같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그 속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개인적인 성품과 인격에서도 분명히 이런 면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교만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정말 돕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성화되는 길은 기도의 삶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실천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굳은 결심으로 모든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좌절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기도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가운데 주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과 그 은혜와 성령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로운 성품을 가졌다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7문이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유일한 참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진심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것을 진심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잘 기도하지 않는 게으른 자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실패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진심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집중되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은 온갖 생각에 번민합니다. 마음이 산만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울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의식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인격적으로 간구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면서 하나님과 나만 관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시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곤궁함과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의미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자신의 곤궁함, 비참함, 부족함,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부요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령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형식적인 기도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그것이 너무 슬프고 그것이 너무 괴로운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비하여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의미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의 들으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쁘고 즐겁게 외친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힘써서 그것을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할수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라야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가를 가르치실 때에 부자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는 성전에 들어오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헌금함에 넣고 하나님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는 교만하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의로운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는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이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견고한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요청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식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는 진실한 기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개혁교회 성도들로 살 수가 없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그 기도는 실험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끈질긴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을 읽는 성도,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찾고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변화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참으로 거룩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